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사역의 힘은 성령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후 그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사역의 영광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매우 지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영향을 받은 신실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적 성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신자들 마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일을 이루려는 신성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안겨줍니다. 첫째,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 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의 직접적 수신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를 본받고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도 아니고 그를 따르지도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그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신실히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는 일은 신자들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설교를 듣고 또 그가 행하신 기적들도 수없이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했던 점을 기억하면 하물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경험이나 얕은 지식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변함없이 신실해야 하며 어떤 작은 일들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또 신실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누가복음 24장의 50절부터 53절에서 그의 복음의 최고 절정 장면으로 기용했고 이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도입부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 신약을 통틀어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모습에 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도입부에 예수님의 승천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일반적 교리 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많이 가리워졌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과 미래 사역에 대한 부각에 밀려서 그 빛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어 한층 더 높아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그는 영화롭게 되신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한동안 그의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가리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승천하셨을 때는 그 가려운 것이 벗겨졌고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무찌르신 그의 승리의 영광이 더해지신 채로 천국에서 그분께 합당한 자리로 올라서 높이심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승천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새 단계를 알리는 것이며 이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새 장을 연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그의 승천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정통 신학 안에서 이 승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주 어려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기독교 정통신학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일의 사실 이 자체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지니셨던 신성 및 성육신의 영광과 함께 잘 받아들여지고 두 가지 사실로 뒷받침되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첫째 이 땅을 떠나셔서 둘째 하늘에 도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경 계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의 승천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성취된 사실임에 대해 의심을 품을 여지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승천과 관련해서 그 정의적 측면과 그 자체로 갖는 신학적 중요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승천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고 그 모두가 그의 승천을 증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천에 대해 스스로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저와 함께 몇 가지 구절들을 함께 읽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아주 이른 부분부터 그의 승천에 관해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2절과 12절 및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승천에 관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5절도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그의 승천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또 10절에서도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도 그의 승천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내게 말하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라고 17절에서 제자들이 의문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그의 승천에 대해서 알리시고 또 알리셨습니다. 둘째로 마가도 그의 승천을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주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베드로도 증언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로도 증언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에 더해 바울도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더불어 그는 4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도 정말 아주 아름답게 그 승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또 다음으로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4장 14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즉 여기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합니다. 9절 24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으로 그의 승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무엇보다 그의 승천은 그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제자들의 슬픔을 잠재우고 그들과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그는 그의 재림에 대해서 알리시고 계십니다. 승천 이후에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그는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할 거처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절에서 23절이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바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그는 승천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효과적인 기도와 능력의 새 지평을 제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그분의 승천과 관련해서 신자들의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신자들에게 그의 일을 계시하고 알려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고 또 그것이 성경적 계시의 성취였던 것도 확실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한 몇 가지 어려운 물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물음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승천 교리에 있어서 생겨나는 신학적 문제 중 하나는 현재 교리, 즉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교리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몸으로 계실 때 오직 제한적으로 어떤 장소에만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러실 몸으로 계실 때조차도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교리적 입장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는 오직 그의 신성 안에서만 편재하실 뿐 그가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공간적 제한을 받으신다는 일반적인 개혁신학 교리의 입장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즉 루터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실 때조차도 어느 곳에나 존재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 교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일반적인 개혁신학 교리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혁신학 내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공간적 제한을 받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찰스 호지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라도 공간적 제한성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꼬집으면서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는 몸이라면 몸이라는 그 근본 속성을 잃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영적인 면에서 모든 곳에 계실지라도 성경에서 육신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는 현재 천국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라는 공간적 제한을 받는 점은 그가 이제는 천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하시기로 하신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된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몸이 승천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성경에 계시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또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에 계실 때 몸을 입고 계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즉 그는 언제나 성육신의 상태에 계십니다. 단지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의 사람됨은 현재 우리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후에 갖게 될 완벽한 종류의 사람이시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 후에 완벽한 몸의 모습이나 그 어떠함에 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 기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자주 논란이 되는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한 다른 문제점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의 반응과 관련해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착각했었지만 이후 주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자 너무나 기뻐서 그를 붙들려 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른 이해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내게 매달리지 말라거나 나를 붙잡지 말라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이미 그를 잡거나 붙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합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녀를 책망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붙든 것을 놓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명령의 의미는 그가 마리아에게 보이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여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 이후에 만나셨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즉 그들 또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책망받았지만 그 여인들은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즉 이 기절에서 그 여자들이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본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하신 그 책망은 그녀가 그분을 대했던 방식이 바르지 않았음을 내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가까이 앞두고 계셨던 승천을 강조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마음을 올바로 하도록 하려 하신 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기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를 어찌 보면 그를 붙드는 것이 마치 그의 승천과 어떤 연관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그 연관성이나 의미는 우리에게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신의 승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부활과 승천이 각각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맥락으로 된 진리임을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옮겨보자면 아마도 나를 붙들지 말거라 혹은 내게 매달리지 말거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곧 그럴 것이니라 라는 꼭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는 그녀가 눈앞에서 보다시피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곧 가시게 될 것을 강조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의 부활을 알리고 또 이뿐 아니라 곧 있을 그의 승천도 알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 그 제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해야 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곧 있을 그의 승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의 후반부 또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올라간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에는 현재형의 올라간다가 쓰였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성격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승천의 과정 중에 계셨던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여기에 현재형의 동사가 쓰였으니 그것이 현재 의미를 띄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 경우에 마리아 이후에 그를 경배하러 온 다른 여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점이 그가 승천하시는 중에 계셨다고 하는 이 주장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승천하시는 중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리아를 막으셨던 것이라면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기까지도 그 승천을 마무리 지으시지 않으셨기에 마리아 이후에 만났던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만일 승천 중에 계셨으므로 마리아를 막으셨던 것이라면 그 이후에 만난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를 붙잡지 말고 나의 승천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A.T. 로버스는 현재형 동사가 미래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미래의 의미를 품은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고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견이 아니라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단지 이 기절뿐 아니라 문맥상 너무나 명백히 미래의 일에 대해서 현재 시제의 동사들을 사용한 경우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를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서 자주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명백한 미래에 대해서 현재형 동사들이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봄 방금 살펴본 그 올라간다라는 기절이 이에 한 예인 것입니다. 조지 E. 비슬리 머레이도 이에 동의하면서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로 하신 말씀을 현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나를 붙잡고만 있으려 하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단다. 하지만 나는 이를 이행하려는 중에 있으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를 반드시 전하거라. 내가 이곳에 있는 사실과 그 이유를 그들은 너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이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인 하늘로 단순히 옮겨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천국은 단순히 지구 위에 떠 있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상과 하늘은 단순히 지리학적 차이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구상에서 높이 떠난다고만 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단지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결론짓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그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KJV 성경의 경우에 이 땅끝까지라는 부분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동일한 의미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 두 기절에 완전히 동일한 문구가 쓰였고 한글 성경도 이를 따라서 둘 모두의 땅끝까지로 동일하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알아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순조롭게 옮겨가셨습니다. 이 승천은 그의 동정녀 탄생 및 부활과 마찬가지로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시는 기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이 승천은 그의 지상에서의 삶을 종결짓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승천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 사역을 마치셨고 성육신으로 시작해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던 그의 삶의 최종 결정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적어도 다른 두 부분에서도 이 역사적 승천 사건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즉 그의 승천은 누가복음 24장 51절을 참고할 때 그가 하늘로 올려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올려지다에 쓰인 그리스어는 아나페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동일한 승천 사건의 묘사가 담긴 사도행전 1장에 쓰인 어떤 단어와도 중복되지 않고 1장에서 전혀 쓰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경우에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 가운데 네 가지 그리스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승천의 여러 측면을 묘사합니다. 먼저 9절에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쓰인 그리스어는 에파이로에서 파생한 에퍼세입니다. 이 동사는 무언가 들려지는 모습을 지칭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7장 40절에서 돛을 감아 올리는 일을 서술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이면서 예수님을 위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기절에는 그리스어로 받았다는 의미의 후페라벤이 쓰였습니다. A.T. 로버슨의 말처럼 이는 문자 그대로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름의 보좌를 받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름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큰 능력과 영광을 안고 다시 오시는 때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언급됨을 볼 때 그 중요성이 아주 큰 듯한 인상을 안깁니다. 이 구름에 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L.C. 게이빈, 호모 켄트 혹은 F.F. 브루스 등의 믿음처럼 이는 초자연적인 구름으로서 변화산에서의 구름 및 솔로몬의 성전에 두려웠던 구름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초자연적인 구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절에서 세 번째 단어 포레오메논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글 성경의 가실 때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는 여행을 추진해 가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 지상을 출발해서 하늘로 떠난 여행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승천이 단순히 사라짐이거나 상태 변화가 아닌 여행으로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실체가 옮겨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쓰인 네 번째 그리스어는 아나렌티스로 올려지심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최고 절정 모습으로 그 앞서 벌어진 일들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는 9절의 에퍼세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여행의 종착지인 천국으로 마침내 받아들여지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승천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10절 전반부는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즉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 그 승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에 드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시다고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분이시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에서의 생애 동안 및 그의 부활 이후의 사역의 시간인 40일 동안에도 가리워져 있었던 그의 무한한 영광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승천이 그의 제자들 몰래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그 최종 시점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갑자기 휙 낙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기를 반복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천의 시점에서 이제 그는 그의 제자들 눈앞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관찰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 기절입니다. 이 기절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 제가 읽을 동안 눈으로 함께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느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승천 장면을 우리 마음에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50절을 보면 그가 손을 드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드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장면에 대해 예전에 하늘에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미지처럼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들조차도 우리 마음에 이런 아름다운 승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쁨에 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승천 중에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도 증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이 버논 맥기는 이에 대해 잘 말하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는 베네쪼고리에 쌓여 계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는 구름 중에 영광으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합당한 풍년으로 돌아가신 방식입니다. 라고 그가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이 땅에서 그의 삶을 계속 이어가셨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그들 곁을 떠나게 될 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영광이 그의 육체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도 실제 그의 초점은 그의 승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이 증언합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한 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의 초점이 승천에 맞춰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에도 그의 승천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62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그 자신의 승천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림 때를 예시하는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두 천사들이 이를 쳐다보던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로 일렀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그의 승천은 그의 재림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누가는 이 승천이야말로 단순히 당시 일어난 실제 사건일 뿐 아니라 미래의 성취에 대한 명백한 언약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의 승천이 그의 재림에 대한 보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도 천국으로 가셨고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이 자신의 지도자들로 자신의 교주로 재림하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성경이 증언하길 그가 승천하신 모습과 동일한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승천 당시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졌듯이 그 재림 또한 목격될 것이고 그것은 천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재림은 천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 이단자들이 자신은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임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기 위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그의 승천은 그의 재림이 임할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nd coming until he comes. Help us to prepare ourselves well in a clean vessels, Lord. Help us to be sanctified day by day as people who are waiting for his second coming. We do thank you for the glory Jesus has in his ascension. We pray in Jesus' name. Amen.